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은 이제 11장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총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쯤 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하고 나서 이제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만약에 무슨 사심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어떤 이단의 교주 형식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를 따르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같이 그것을 배워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규례들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례들을 전해주었다. 이게 ordinances, 규례들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사실 대단히 논쟁적인 장입니다.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여기에 지금 규례와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규례들을 전해주었다. 규례들을 전해주었다. 교회에. 근데 이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만 한정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게는 어떤 규례, 그러니까 이 전달해줘야 되는 규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갈 때 그 교회에는 규례도 함께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규례는 뭐고 풍습은 뭔가? 여기 지금 16절에 보시면 풍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러한 풍습이 없느니라. 지금 11장에서 규례도 나오고 풍습도 나와요. 그래서 이 커스텀, 풍습이라는 것은 오디넌스, 규례보다는 이 어떤 그 강제력이 덜한 것입니다. 조금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습은 어떤 지속적인 실행으로 인해서 굳어진 어떤 일종의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습을 교회 내에서 안 지켰다 그래서 뭐가 뭐 큰 문제가 되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각 지역마다 또는 환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굳어진 어떤 관행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교리적으로 이걸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뭐냐? 이건 규례예요. 규례는 중요해요. 풍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규례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규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Ordinanc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례만 전해준 것이 아니라 몇몇 개의 규례를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규례를 전해줬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개혁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 쓰던 개혁성경은 이 규례를 유전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유전. 너희에게 전해준 유전. 유전자 아시죠? 유전자? 그때 그 유전이에요. 한자로. 그 유전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전 그러면은 뭔가 좀 애매하죠. 이거 지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규례는 명확합니다. 규례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어떤 규례를 주실 때 이것은 먼저 우리가 구약의 규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신약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과 완전히 딱 동떨어진 채로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뭔가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언급들도 그렇고 성전에 대한 언급들도 그렇고 그렇죠? 물리적인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연관성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례라고 얘기할 때 신약 교회에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일단은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뭘 규례라 그랬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하에서 모세의 율법하에서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보면 이것만 규례라고 하지 않고 이교도들의 규례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규례도 있었고 또 어떤 자연법칙도 규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찾지는 마시고 제가 조금만 언급만 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8장 3,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데려갈 곳인 가나안 땅의 행위를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인들 이교도들이 걷던 규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키던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로서도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교도들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어떤 문제인 거예요. 그런 규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신들, 이교 신들, 그러니까 마귀 숭배할 때도 어떤 규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정확하게 보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봅니다. 엘리야와 바알의 대언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보면은 이 바알의 대언자들이 자기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불러도 신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규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교도들도 아무렇게나 이 자기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뭔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부터 고통을 준다든지 뭐 그 다음에 뭘 팔을 벤다든지 그 다음에 와서 가슴을 벤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절차 규례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때도 다 규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해서 규례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먼저는 명절들을 규례대로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규례에 따라서 명절을 지키고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대속죄일, 나팔절, 장막절 하는 이러한 절기들을 이들이 지킬 때 어떤 정해진 절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라. 뭐 이런 날짜와 어떤 그날 그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그 집에서 제거할지니라 어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명령이 규례였습니다. 또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이것을 규례라고 역대기하 2장에 보면은 거기 3, 4절에 보면은 명절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 헌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영원한 규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 헌물 드릴 때 또 이스라엘에게는 매년 이제 7년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그 면제하는 그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땅을 쉬게 하고 이렇게 안식년에 그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규례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심지어는 자연법칙까지도 성경이 이제 규례라고 하는데 욥기 38장 3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건 자연법칙이죠. 그야말로 자연법칙까지도 규례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31장 35절에는 보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규례란 뭐냐? 결국 규례를 이 성경적으로 얘기해서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규례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마땅히 따라야 하는 어떤 정해진 절차예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냐? 마치 자연 법칙만큼이나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그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런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이게 이제 규례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상당한 어떤 강제성이 있는 어떤 종교적 절차, 이게 이제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규례를 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11장에서 언급하는데 그게 뒷부분에 가면 알 수 있듯이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주의 만찬,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교회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어떤 풍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러한 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전해줬고 이것은 하나의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규례에 관한 얘기를 11장의 그 초반부에 얘기해 놓고는 3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아, 갑자기 규례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머리 남자와 여자의 머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았듯이 이것은 16절대로 이건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은 규례가 아니라 풍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풍습이다.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줬는데 너희가 잘 지켜서 내가 이건 칭찬한다 했을 때 하나는 명확하게 주의 만찬이고 다른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 할 때 여기 머리 문제는 일단 규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지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가톨릭 또 이 아마 성공회 또 동방정교회 또 이 형제교회 브레드린 또 이제 그 외에 어떤 작은 몇몇 그룹들에서 이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여자가 머리에 뭔가를 이렇게 수건 같은 것을 쓰는 이 문제를 대단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단 말이죠. 대단히 철저하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규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는데 어쨌든 일단 규례가 아니라는 거 그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규례는 그럼 뭐가 되겠냐? 이건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또 하나의 규례는 우리가 침례라고 믿는 것입니다. 침례.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이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를 주는 것 이것은 하나의 신약 규례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그러면은 다른 규례가 있겠냐 할 때 전통적으로 침례교도들, 베티스트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선조들은 교회에는 단 두 개의 규례밖에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티스트 디스팅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도의 어떤 정체성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그 BAPTISTS 베티스트라는 그 철자에 그 앞머리만 따가지고 이렇게 베프티스트들이 믿는 바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베프티스트에 비유할 때는 비브리컬 오토리티, 그래서 성경의 권위, 교황의 권위도 아니고 교회, 교도권의 권위도 아니고 전통의 권위도 아니고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그것을 이 침례교도들의 믿음의 정체성으로 보았습니다. 또 BA 할 때 A,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그래서 지역교회의 어떤 자치적인 세워짐, 이것을 또 정체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교회가 다른 어떤 도시교회라고 해가지고 다른 시골교회 여러 교회를 이렇게 관할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고 그것은 니골라당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개신교도 그걸 따르고 있고 천주교도 그걸 따르고 있는데 베프티스트들, 침례교도들은 그걸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지역교회는 자치적으로 예수님만 머리가 되시면서 자치적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걸 믿었어요. 이게 Autonomy of the Local Church예요. 그 다음에 BAP 할 때 그 P가 뭐냐면 Priesthood of all believers.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제사장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받은 성직자라 불리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왜? 그게 신약성경이거든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BAPT죠. T. 그 T에 이제 이 two ordinances가 있었어요. Two ordinances.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믿는 자의 침례, 물에 잠기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 두 가지의 ordinance, 규례밖에는 없다. 이걸 믿은 것이고, 그 다음에 BAPTI, I는 이제 individual soul liberty.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그 혼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떤 교주에게 이렇게 코가 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행할 자유가 있고 거기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S인데 이 S에는 Saved Baptized Church Membership, 그래서 구원받고 반드시 침례받은 사람만이 이 지역교회에 어떤 공식적인 지체가 된다 하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T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Two Offices, 그래서 두 개의 직분을 믿었습니다. 두 가지의 직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직분, 교황, 대주교, 주교, 추기경, 무슨 부제, 부부제, 뭐 하는 이런 사제, 뭐 이런 직제가 이렇게 쫙 피라미처럼 있는 게 아니라 단 두 개, 목사와 집사, 단 두 개의 직분밖에 없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S가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것이 국가 종교의 형태로 가면 안 된다 하는 걸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상하죠? 국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천국 같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역사가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 신의 도시, 어거스틴이 The City of God, 신의 도성 책을 썼죠. 이 로마 가톨릭이 여기를 다,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다 다스리면 천국 같을 줄 알았죠.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암흑시대가 됐어요. 암흑시대가. 근데 그걸 똑같이 누가 반복했냐면 칼빈이 나와서 제네바를 완전히 그야말로 작은 신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네바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술 마셨어? 그러면 너 감옥에 뭐 40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도시를, 한 도시국가를 이렇게 만들고 엄격한 법을 집행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망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건너와서 지금 제일 먼저 확립해 놓은 게 이거다. 이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확립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침례교도들의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는 교회 내에는 두 개의 규례밖에는 없어요. 두 개의 규례.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규례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두 개의 규례 외에 다섯 개를 더해서 칠성내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는 세례정사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은 성만찬 또는 성체성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놨죠. 여기다가 고해성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견진성사를 만들었습니다. 또 종부성사를 만들었어요. 신품성사와 혼배성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칠성내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마치 신약 교회가 이걸 꼭 지켜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헷갈리는 혹은 헛갈리는 저도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헛갈리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또 헷갈리는 게 또 표준어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 조금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분명히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병자의 도유. 그래서 카톨릭이 이것을 견진성사 이런 명목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세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것도 교회에서 하나의 규례로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세족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주의 만찬과는 조금 구별되는 애찬식이라는 걸 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여기 그 뒷부분에 지금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어떤 사람은 먼저 실컷 먹고, 먼저 배부르고, 심지어 술에 취해 있고, 주의 만찬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어떤 식사가 지금 같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주의 만찬과 구분되는 어떤 애찬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규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말씀대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그래, 이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키스, 이거를 또 교회의 어떤 규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규례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규례였다면 주님께서 보다 분명하고 강경한 어조로 반드시 지키도록 하셨을 터인데, 그렇게 하신 것이 없고, 또 이 신약의 이 교회는 구약처럼 뭔가 이렇게 대단히 복잡한 의식들을 많이 치러야 되는 그런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커스텀, 아까 얘기한 그 풍습, 풍습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의 문제만 이것만 마무리 짓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머리의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머리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위의 문제. 일단은 그 머리에 뭔가를 쓰고 덮는 것을 떠나서 머리 자체, 누가 권위자냐 할 때, 여기 3절에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남자의 권위자는 그리스도시고, 여자의 머리, 즉 여자의 권위자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그럼 밑에서부터 정리해보죠. 여자의 권위자로 세우신 것이 남자이고, 그 남자도 누구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 복종하고 계신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시다. 지금 이렇게 이 질서를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덮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풍습의 문제였어요. 규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뭔가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말씀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수건이 됐건 행커칩이 됐건 아니면 베일 어떤 너울 이 베일이 됐건 이걸 지금 이제 머리에 쓰는 이런 이제 행습이 생겼는데 이 문제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덮는다는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왜 덮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너울이라는 말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베일이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쓴다는 동사, wear 또는 put on, 쓴다는 동사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쓰는 얘기를 하셨으면 쓴다 또는 입는다는 표현을 하시든지 또는 베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포함시켜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조차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외에 뭔가를 더 씌우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설명하신 내용에 따르면 남자는 기도하거나 대언할 때 머리를 덮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때 덮는다는 것은 긴 머리를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성경대로 보면 남자는 기도하거나 대언할 때 긴 머리를 하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자처럼 머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덮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에는 남자의 긴 머리는 본성적으로 수치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를 드셨습니다. 여자는 어떤가? 여자는 기도하거나 대언할 때 머리를 반드시 덮어라. 그러니까 긴 머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대단히 사악한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대단히 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서 온갖 그 이교 숭배가 가득했던 아주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그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그 남자 창녀와 여자 창녀가 상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에게 대한 어떤 경배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짐승 희생을 드리고 나서 그런 어떤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도 사제가 되어서 이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그러니까 비구니 있잖아요. 여자 중처럼 머리를 빡빡 밀고 또는 남자처럼 짧게 깎고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점치는 식으로 대언도 해주고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한 행습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여자가 마치 이교 사제처럼 머리를 빡빡 깎거나 짧게 깎은 채로 대언을 한다 그러고 방언을 한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그 문제를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으면 즉 머리가 짧으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 5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근거가 뭐냐?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머리를 덮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0절에 보니까 천사들 때문에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으셔도 제가 대답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제가 들은 얘기는 몇 개가 있습니다. 아, 뭐 이러이래서 이런 것을 해석합니다. 근데 다 들어봐도 분명한 확신은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 그러니까 덮는 것, 이 긴 머리 자체가 여자에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것을 이 11장에서 여자의 머리에 덮는 문제를 물건으로 지자면 이게 또 한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고 복잡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이렇게 정리합니다. 머리의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권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고 교회 내에서 뭔가를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남자처럼 이렇게 이제 대언을 하거나 하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금하셨다. 요 정도 선에서 이걸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고 뭔가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 자체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머리카락, 머리카락을 덮는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자의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커버링, 덮는 것, 계속해서 위에서 덮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덮는 것. 근데 수건이나 베일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카락 자체가 덮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긴 머리, 자매들이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이렇게 또 남자를 이렇게 주관해서 막, 대언을 하거나, 뭐 예언, 뭐 기도를 해준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요 정도 선에서 요 문제는 정리하고, 그 뒷부분을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책상 하나를 만들어도 또는 가장 단순한 집 하나를 만들어도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치수를 재서 자르고 붙여야만 그것이 정확한 모양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영적인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대충 얼버무려서 대충 사람들이 생각해서 좋은 방식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음을 저희가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의 재질과 모양과 색깔과 치수 그 모든 것을 세세하게 바로 가르쳐 주셔서 바로 그대로 만들도록 하신 것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교회를 세워갈 때에 행여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저희 마음대로 이 영적 집을 세워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이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의 설계도대로 주님의 이 집을 세워가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